안녕하십니까?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예. 눈이 잘 안 떨어집니까? 그냥 감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나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네게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예,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혜가 이렇게 계속해서 발달한다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엄청난 지혜가 있는데 혼자 있을 때는 그 지혜를 잘 쓸지를 못합니다. 두 명, 세 명, 열 명 이렇게 여러 명이 이제 같이 살다가 보면 상대방이 사는 모습이나 말하는 걸 듣고 행동들을 보면서 지혜를 배웁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물건을 갖고 쓰면서 야 저거보다는 좀 더 이렇게 보강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달을 해옵니다. 한국의 한 70년도 시대 때 가장 많이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정제품에 보면 이 새댁이 시집 올 때 그때는 석유 곤록하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그걸 사들고 오면 며느리 잘 바닥 칭찬할 정도로 그때는 귀한 물건인데 아마 지금은 고물상에 가도 만나보기 어려울 겁니다. 골동품을 취급하는 데 가야만 구경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가정에는 그런 물건이 없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가정에 가보면 전부 다 가스레인지가 아마 다 있거나 아니면 전기로 이 음식을 하는 그런 기구들이 다 비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전에는 산에 나무에다가 불을 집혀서 음식을 해먹는 일이 고작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낡아 먹었죠, 뭐. 아세요? 아, 처음 들어요? 자, 왜 그러면 사람이 처음부터 가스레인지를 안 썼을까? 바보처럼. 제가 어릴 때 고생하면서 음식 못 먹었다 하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왜 그래 고생했어? 라면 끓여 먹지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그때 라면 끓여 먹으러 가다가 안 끓여 먹었습니다. 네. 자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람의 생활의 피로를 따라서 물건들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이 다 변하기 시작하는데 유일하게 안 변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인류를 창조할 때도 그냥 그대로 계셨고 지금도 그대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 하나님하고 나오고 하나가 되면 참 좋은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쨌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저 사람이 유익하다 싶으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 사람을 나하고 아는 사이, 내지는 친구 사이, 내지는 어떤 이웃 관계를 유지하려고 무더니도 예를 씁니다. 숨은 쉬고 계십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그런데 그 사이에 강진 문제가 탁 터졌을 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다윗이 전쟁을 도로 갔다가 쓰임도 못 보고 다시 되돌아올 때에 시글락이 불이 탔어요. 시글락 안에 있던 수많은 노랑물이 없어지고 그 다윗을 함께 했던 가족과 아내들과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그걸 쳐다보고 있던 다윗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이 누구나 같이 이야기도 안 했는데 같이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쳐다보는 순간에 울 기력이 없도록 막 울었다 했어요. 그러고 그러다가 같이 따라갔던 친구들이, 야, 이거 누구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냐? 너 때문이야, 임마.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 죽이쁘자. 그래가지고 막 다윗을 돌로 치려고 일어날 때, 그때서 다윗이 궁급했다. 아주 급해서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돌아왔을 때 시글락이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기도 안 했고 울었지, 원망했지, 불평했지,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시점이 오는데 보니까 함께 했던 동료들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할 때에 죽음이 눈앞에 딱 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따라가면 정녕 미치겠나이까. 정녕 미치고, 미친다는 얘기 아니고 도달한다 그 말입니다. 도로 찾으리라. 그 말씀 한마디를 딱 들었는데 다윗이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길이 없고 절망적이었던 그 다윗의 마음에 어디서 왔는지 큰 힘이 들어와서 그걸 툭 털쳐버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이 쫓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첫날 했던 그 애굽 소년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다 도로 찾아서 돌아와요. 이게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서 모든 전쟁이 끝났었어요. 됐다. 그러면 됐다. 왜? 자,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녕 미치고 도로 찾으리라.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잃어버린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세계보다는 구원을 받고 이 선교회를 믿고 종을 믿고 몇십 년씩 교회와 함께 해왔던 그 말씀의 맛을 느끼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얼음에서 벗어나면서 그렇게 참 행복하게 살아왔던 형제 자매들이 몇몇 잘못된 사단에게 속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다가 더 이상 안 통하는 한계에 왔던 그들이 그런 어떤 순진한 그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불신을 집어넣어서 끌고 나간 그 사람들에게 끌려간 그들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다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 저 한 사람 한 사람들 당신을 믿는 마음을 다 도둑질 당했는데 그 마음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자매님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한 7개월쯤 지났습니다. 그쪽으로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니하고도 못 살겠다 하고 다 버리고 이제 남아서 돌아온 사람도 있고 돌아오지는 못했지만은 몰래 저희 선교의 인터넷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 눈앞에 보이는 형편은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 모습이에요. 여전히 그 상태를 유지하는데 조금 마음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저를 막 은섭해 왔는데 제가 그 안에서 실수 있었던 게 있었다면 다른 게 아니고 제 마음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저를 지켜주고 그 말씀이 저를 거기에 끌려가도록 놔두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내 앞에 일어난 사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아침에 읽었더니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편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가야 할 이유도 몰라요.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가요. 가자 하니까. 주님이 가자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그냥 노를 저어서 바다 저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몰라요. 가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귀신에 잡혀가지고 막 시달리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주님은 그걸 아시고 그 친구를 찾아가셨단 말입니다. 귀신에 잡혀서 사람들이 그를 잡아보려고 쇠고랑도 채우고 그 다음에 막 쇠사슬도 채우고 이렇게 저렇게 막 교제도 했겠죠. 끊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마음대로 설치고 사는 그 친구. 그래서 도저히 사람들이 더 이상 내가 너를 못하겠다. 그래서 내버려뒀어요. 어디서 사느냐? 무덤 사이에 살면서 돌로 자기 몸을 팍 상하게 하면서 살고 있는 그 친구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를 귀신에서 풀어주려고. 그를 고통에서, 그를 괴로움에서 풀어서 자유롭게 해주려고 주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가는데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출발할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파도가 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이게 풍랑이 일어나도 배가 문제 없으면 괜찮잖아요. 얼마나 세게 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어나면서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서 이 배가 막 침몰 직전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파도와 싸우는 친구, 그 다음에 풍랑과 싸우는 친구, 그 다음에 물을 퍼내주고 그래도 이 배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이제 죽었다 하고 있는데, 그래, 주님이 계시잖아. 이 배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 그때서야 그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아가 보니까 여기에 졸고 있는 여러분처럼 주님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 예수님 닮으셔서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그거 뭐, 그죠?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드린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때가 언제 지금 자고 있어요? 일러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셔서 와카노! 아이고! 지금 우리가 막 죽게 됐습니다. 못담새! 그래 보니까 바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막 배 안에 물이 돌아가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 바도와 풍랑을 딱 잠을 재워요. 바람 뚝! 그쳤어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해본 소리입니다. 그러고 제자들을 보고 뭐라 했냐면 여기에 이렇게 말했어요. 40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자, 문제가 일어나고 얼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올 때에 왜 우리 마음에서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야 합니까? 반대로 여러분 일이 막 슬슬슬슬 풀리고 돈이 들어오고 행복이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올 때 왜 괴로워 안 합니까? 아, 못 알아들으셨나요? 자, 여러분 집에 통장에 막 돈이 막 들어올 때는 왜 괴로워 안 합니까? 예? 괴로워하십니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야, 이 돈 들어오면 세금 낼 텐데 그 괴로워합니까? 여러분 막 몸이 아파가지고 있다가 막 고생하다가 병이 났으면은 슬퍼하지요. 이제 병원 못 가서 어떡하냐. 그죠? 예. 아무도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병이 걸리면 왜 슬퍼해야 합니까? 아이고 목사야 그걸 말해오느냐.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병이 왔다, 얼음이 왔다, 문제가 생겼다, 왜 이걸 내가 어려워하고 슬퍼해야 합니까? 왜 다윗이 시글락이 불타는 장면을 쳐다보고 울어야 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시글락은 여전히 불타고 있고 그와 함께했던 동료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어느 순간인가 그 마음이 바뀌어져서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슬픔에 고통에 괴로움에 막 하고 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부터 다윗은 슬픔이 끝나고 괴로움이 끝나고 고통이 끝나고 소망의 세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왜지요? 내 눈으로 볼 때는 시글락이 불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시글락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시글락은 아내도 없어지고 가족도 없어지고 내 물러서 모든 게 없어졌는데 이제 끝났는데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다시 다 도로 찾아오고 그들이 갖고 있는 노랑물까지도 가져오니까 보너스까지 얻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탄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안 타고 싶다. 자,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오늘 마치고 일찍 마칠게요. 좋은 거예요. 자, 제 얘기를 좀 대드릴게요. 자, 내가 운동하다 허리가 부러졌어요. 그게 잘된 겁니까? 망한 겁니까? 그래도 여러분 허리 부러지라고 이야기 안할 테니까. 자,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저하고 얼굴 대하고 있을 시간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지금 좀 여기 안 살고 다른 데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럼 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나를 그렇게 인생 마지막에 길바닥에 내려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던 일들, 그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내 눈으로 볼 때는 죽일 사람이고 한을 품을 사람이었지만은 그것은 내 인생을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일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맞죠? 자,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보면 내 앞에 일어나는 크고 적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겠지만 주님 안에서 그내 인생을 한번 쳐다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슬픔으로 끝나는 세계가 아니고 시작은 슬픔이고 시작은 고통이고 시작은 어려움이고 시작은 불행인데 그 끝은 뭘로 바뀌어지느냐? 축복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다 하나님이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왜이 풍랑과 파도를 보고 여기서 무서워했어요? 맞춤은 제가 가는 휴게소에서 여러분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왜 무서워했어요? 별로 관심 없죠? 왜 무서워했어요? 답이 나와 있어요.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 뭐, 왜 무서워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계셨지만, 주님과 함께 배를 탔지만, 주님과 함께 지금 여행을 하고 있지만은,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 속에 내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아야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풀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나날을 보내야 한단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게 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일들이 내 문제가 돼야 하는데 내 문제가 안 되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사가 어렵지, 힘들지. 그럼 제가 그래요. 예, 문제도 많고, 일도 많고, 사건도 많은데. 그런데 저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이 사무엘상 30장 이 말씀을 제가 만나는 종들마다 이야기를 해드려요. 정말 나는 이런 놈이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해 내 마음에 이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를 지금도 잡고 계시고, 나는 내 눈에 보니 형편 밖에 있는 이 말씀에서 정녕 네가 미치고 도로 찾는다고 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내 앞에 끄다 놓는다. 이 30장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고, 그 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그냥 다윗은 따라간 것밖에 없다. 그냥 나는 주어진 형편과 사건이 올 때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주님이 다 일하실 거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적으로도, 교회 안에 둘러봐도 다나 잡아먹으려고 한 사람은 있지. 도와줄 사람 없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여기서 그 얘기를 제가 차마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정면으로 내 앞에 와서 딱 앉아서, 목사님, 우리가 안 도와주면 당신이 이 행사를 할줄 아십니까?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하나님 보시고 들으셨지요. 제가 무시를 당하고 짓밟히는 괜찮은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굉장히 불편스러운데, 이거 부끄럽게 하십시오. 당신의 종이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미치고 찾는다 했습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그걸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계속 일을 해왔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이 선교회 안에, 이게 여기서 말하는 배라고 가정을 합시다. 제자들과 예수님 함께 탄 배라고 칩시다. 이 선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향해 가는데, 이 방향은 그저 건너편에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영에 잡혀서 고통하고 있는 심령이 있습니다. 그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려고 이 선교회는 큰 배가 지금 출발을 해서 가고 있는 일이에요. 올한 해, 지난 한해 동안에 그 배가 많은 항해를 해서 수많은 곳에 가서 수많은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그들을 부르고 자유화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줬습니다. 적게는 내 개인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약속된 그 영원한 세계를 들어가기 그날까지 우리는 출생이란 항구를 출발해서 죽음이라는 그 항구를 향해 도달해 가고 있는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파도가 치면 어떻고 풍랑이 일면 어떻습니까? 대풍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많은 얼음이 찾으면 어떻습니까? 배가 빵꾸 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떼올 텐데. 안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맞은편에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누가 묶거든 내가 쓰겠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준다. 그 나귀를 타고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주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는 나귀를 타고 가셔야 해요. 다른 거 못하고 가요. 누가 벤츠를 갖죠? 그 타고 가면 안 되고 나귀를 타고 가야 돼요.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는 주님이 나귀를 타고 가셔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나귀는 다리가 부러지면 어떡하겠어요? 아말렉 왕은 병드니까 버리지만 주님은 절대로 못 버려요. 그 나귀를 타고 가야 하니까 고쳐야 돼요. 기부스레 가지고 나을 때까지. 주님이 나를 타고 일을 하셔야 되니까 병들은 나를 고쳐야만 했단 말입니다. 부러진 허리를 고쳐야 했단 말입니다. 100일에 걸려 죽어가던 내 몸을 고쳐야 했단 말입니다. 내게 찾아온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저를 언습해 오지만 주님이 다 막으시고 쳐내셔야 한단 말입니다. 왜? 나와 함께 가실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는 동안 절대로 저안 죽어요. 절대로 저안 망해요. 절대로 저 병들어 죽지 않아요. 주의 일이 마치는 그날까지. 주 그분이 이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저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제 마음에 있습니다. 계십니까? 아니 그냥 대답하지 뭐 한번 보세요. 진짜 계시는지 숙소에 두고 오셨는지 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길 앞에 준비가 좀 덜 됐다.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주님이 대신 채워주실 텐데. 그렇죠? 가진 게 좀 없어서 어렵다. 돈이 없다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채워주실 텐데. 주님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주님,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바람이 부네요. 주님, 풍랑이 이네요. 주님, 저 친구가 막 지금 발악을 하네요. 나는 못 잡는데 당신이 잡아주십시오. 그럼 이 배가 건너편에 도달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배 안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분과 함께 여러분도 지금 세상이란 이 세상의 바다를 그분과 함께 항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적은 많은 일들 앞에서 마음을 다 뺏기고 실망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서 대상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배 안에 어딘가 주님이 계신 곳이 있었던 것처럼 내 인생 어딘가 주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 계셨는데 어느 한쪽 구석에 이렇게 앉아 계셨던 것 같아요. 한참 막 잔치가 막 무르익고 있을 때는 아무도 줄을 안 찾았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막 얼음이 찾아오니까 그때 예수님을 찾아오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딱 듣는 순간에 그 집에 얼음 문제를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81년도에 내 나이 26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제 안에 들어오셔서 다 망가지고 폐차를 해도 아깝지 않는 이 인생을 어떻게 주수다가 땜방하고 고친지 모르겠지만은 고쳐서 새 것보다 튼튼하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 주님과 함께 살다가 보니까 이런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그 웅덩이 속에 내가 빠져있는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내가 현혹되가지 않고 거기에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 수 있는 그것은 내게서 나오는 어떤 힘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제자들 눈앞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지만 주님이 일어나서 그 바람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이제 제자들이 할 일이 다 끝난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붙잡고 있을 때는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파도와 싸워도 풍랑과 싸워야 되는데 그 문제를 주님에게 딱 넘기는 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혼인잔치집에 있는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도 마리아가 그 문제를 들고 주님에게 내려놓으니까 모든 것이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일을 지고 있습니까? 귀중품을 접수지에 맡기듯이 아시겠습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접수지에 맡기지 말고 알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맡기십시오. 그 문제를 여러분이 지고 고이고 서랍에 넣어두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맡기십시오. 그게 힘들거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목사님에게 넘겨주십시오. 나 이거 맡길 줄 잘 모르는데 당신이 좀 주님에게 맡겨주십시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그를 모르셔서 동사무소 가서 일 처리할 때 그를 아는 분을 찾아가서 나 이거 등본 하나 떼줘 그러면서 맡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해줬어요. 그리고 편지를 쓸 때 글을 못 쓰니까 글을 아는 학생이나 아저씨를 찾아가서 이 편지 좀 써줘 그러면 써줬단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 여러분을 그렇게 한번 맡겨보십시오. 주님에게. 그러면 그때부터 고물에 주무시던 주님이 일어나셔 이 배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것처럼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그렇게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하나 찾아 드릴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창세기 28장을 한번 펴 보실랍니까? 28장 찾았었으면 15절에다가 눈을 맞추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되셨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여기서 말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도 믿고 저도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희진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내가 지킬게 그리고 너하고 함께 있을게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어서 내가 약속한 그 세계까지 인도해 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일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혹 네 눈에 안 보인다고 찾지 말그래. 혹 네가 불러도 대답이 없다고 울지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예, 구원받고 부터 이 말씀을 읽었고 알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하고 저하고는 별개였었어요. 제 아내가 암에 걸려서 병실에 누워있었을 때 주셨던 참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말씀도 하나였었습니다. 희진아 네가 보는 네 아내는 병이 들어서 암이 걸렸어. 수술을 안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저렇게 네가 들은 상식으로는 죽어야 되는 아내인데 맞다. 그렇지만 그들하고 너는 다른 게 있다. 뭔데요? 네 안에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예.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 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명한 일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절대로 안 떠나. 네가 안 보인다고 슬퍼하거나 그러지 마. 늘 네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못 느꼈고 내 눈에 안 보였을 뿐이지 주님은 오늘도 이 순간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분과 함께 내가 사는데 세상적으로 좀 갖춘 게 없다고 뭐가 그게 어렵습니까? 그게 뭐가 불편스럽습니까?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언제든지 필요한 거 이야기하면 다 채워주실 텐데 안 그렇습니까? 채워주시더라고요. 저는 아내 병원에 넣어놓고 돈이 하나도 없어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 병은 제 아내 몸을 팍 휘어잡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데 저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싸워줄 수도 없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여보 여보 이게 전부예요. 나사로가 죽음에 잡혀서 썩고 있을 때 가족들이 해줄 게 뭐가 있었습니까? 슬퍼하고 울어주고 괴로워해주고 막 발을 동동 구르는 거 말고 뭐 해줄 수 있습니까? 그 집에 다 있었지만 삼촌도 있었고 아저도 있었고 아버지도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집에 와서 함께 해주고 울어해주고 괴로워해주고 슬퍼해주고 위로해주었지만은 그 집에 정작 있어야 할 예수님은 안 계셨단 말입니다. 그게 불행한 일이에요. 주님이 오시니까 슬픔도 끝나고 괴로움도 끝나고 썩음도 끝나고 결박도 끝이 나고 무덤의 삶도 끝이 나고 새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무덤에서 끄집어내고 거기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슬픔과 고통에 있는데 그들을 다 슬픔의 세계에서 고통의 세계에서 기쁨과 소망의 세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 한 분 내 인생에 들어오신 것밖에 없는데 그분은 아무것도 안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갖고 오는데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요. 하나 더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하나 더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서 13절에다가 눈을 한번 맞춰 보십시오. 13절 역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예.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구속하신 여러분과 나를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은혜로. 그리고 당신의 힘으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그 성결한 처소, 성막을 말하면 지성소를 말하고 주님 안에 영원한 약속의 세계에 도달할 그날까지 당신의 힘으로 나를 그 처소에 이끌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나는 들어갈 힘이 없고 들어갈 재주도 없고 들어가는 길도 모르는데 그 처소에 들어가도록 그 주님의 힘이 나를 이끌어서 거기에 도달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느냐 하면은 이 처소로 이끌어요.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거기가 어디냐? 찾지 말까요? 네,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몇 군데 더 찾게요. 시편 91편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없는 사람은 찾지 말고 있으면 찾아요. 91편. 제가 좀 많이 읽을게요. 제 혼자 읽겠습니다. 시편 91편은. 구약성경 869페이지인데 제 성경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알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한 방패와 손방패가 되느니 너는 밤의 놀령과 낮에 흐르는 살과 허감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하는 밤이를 두루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 네 우편에서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묵달이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임이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면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9절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내 거처가 전에는 생각이었고 형편이었고 내가 본색이고 오름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를 어디로 이끌어 놓으셨냐면 지존자 안에 하나님 안에 이 말씀 안에 내 마음이 머물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말씀이 하나가 된 이 세계 안에다가 나를 거기다가 이끌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동안에 어떤 재앙이 찾아와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은 겨울에도 반팔 입고 뛰어댕기는데 어떤 사람은 내복을 입고 박하를 입어도 덜덜덜 떨어야 합니까? 몸이 약해서 그래요. 맞아요. 건강한 사람 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다닌단 말입니다. 몸이 약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겨울에 방에 불을 막 군불을 지피고도 추워서 막 떨어해요.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저희 지역에 내려갔는데 그 막 일이 터졌는데 한 주 지나서 사역자들이 이렇게 모였었어요. 그 중에 어떤 분이 자기 마음을 내놓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이곳에 와서 한 번도 이 지역에 모임 올 때 안 왔어요. 왜? 마음이 많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못담새. 지난 겨울에 내가 어떻게 산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야기 안 했는데. 너무너무 추워서 누구한테 물으니까 방 안에 텐트를 치고 자면 된다. 그 텐트를 치고 잤대요. 그래서 너무 추우니까 또 물으니까 비닐을 하나 뜯지만 따뜻하게 비닐을 치고 잤다. 그쪽에 계셨던 전도자 아이가 그 겨울을 나면서 동상이 걸렸어요. 교회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가고 싶어도 제가 못 가서 하도 일이 많이 터져 있어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났는데 한번 돌아봐야지 돌아봐야지. 가도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벌써 어려워서 보일러도 못 틀고 뭐 없겠죠? 겨울에 그렇게 살았다 들으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교회 광고를 제가 했어요. 선교비 후원을 좀 해달라고. 해외에 가 있는 선교사들도 그렇고 우리 지역의 어려운 교회를 좀 돌보게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써붙여놓고 후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물질은 안 모였죠. 물질이 좀 모여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뭐 한 달쯤 된 것 같네요. 그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 그냥 지나고 지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희 지역으로 이동해 왔었어요. 목사님 그럴 거 뭐 있습니까? 우리가 구역별로 좀 돌아볼게요. 그러면 고맙지요. 그리만 고맙지요. 그리 좀 해주세요. 그분이 이동하면서 교회에서 물질을 줬다 하면서 그 물질을 가져가서 보일러도 곧 사서 바꾸고 수리해서 낙들이 놨는데 돈 100만 원이 들었다더라고그 다음날부터 그 선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어젯밤에 땀을 펄펄 흘리면서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화가 왔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주일에 그 고맙다는 전화가 서너 번이 오는 거예요. 야, 제가 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종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렇게 했어요. 자,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왜? 이 성경에서는 주님 안에 들어있으면 주님이 모든 걸 막아준다 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도 사실이지만, 제 마음에서, 야, 해대도 넘했다, 이거는. 해대도 넘했다. 자,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절대로 이런 일을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주님 배가 너무 고픈데 밥 한 그릇 주시면 안 되겠어요? 저 그러고 누워 잔 것밖에 없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부르시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날 아침에 제 방 앞에 밥 한 그릇을 갖다 놓으셨어요. 물론 누군가가 불쌍해서 갖다 줬겠지만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앞에 그 밥을 줬단 말입니다. 그 주님 나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났고 믿으면서 왜 자꾸 밖에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왜 다른 소리를 듣고 거기 우리 마음이 요동을 해야 합니까? 거기 풍랑이고 파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이 배에 수많은 파도와 풍랑을 쳐서 이 배를 무너뜨리려 하겠지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그 파도와 풍랑을 잠재울 겁니다. 내 마음에 수많은 요동치는 생각에 파도가 있을 겁니다. 내 마음에 올라온 수많은 요동치는 풍랑이 있을 것입니다. 이 생계에 대한 비방하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을 펼치고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야이로가 딸이 병들었을 때 주님을 찾아갔어. 주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 집에 사람이 와서 야이로야 네 딸이 죽었다. 예수님을 이제 괴롭히지 마라. 야이로의 마음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형편으로 끌려갈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이로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너희에게는 중흥이 문제가 되지만 나는 중흥이 문제가 안 돼. 네 딸이 병든 것도 중흥이나 다를 바 똑같아. 나는 살릴 수 있어. 나 믿어.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이 교회 안에 한 이론의 대소리가 여기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여기서 끊어낼 누가 합니까? 아무도 끊어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읽고 듣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읽었던 시편 91편 천인이 만인이 네 곁에서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미치지 못하게 할게. 주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한 자, 그늘 아래 거하는 자, 내가 그들을 지킬게. 내 기수로 그들을 덮어줄게. 그러면 안 됐습니까? 이러면 됐잖아요. 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어려운 문제 주님 해결해 주신다는데 좀 기다립시다. 풍랑의 문제가 내 눈에 보이지만 주님에게 말씀 드렸고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합니다. 아멘. 그러면 됐습니다. 내 뼈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 계신다. 내가 가는 길 들판이든 거기 사막이든 거기 바다 한가운데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바다 한가운데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사막에 계신다면 그 사막을 주님의 낙원으로 바꾸실 텐데. 아멘. 우리 이제 그분과 함께 2014년 한 해를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형편은 시글락이 불타는 것처럼 풍랑이 일어서 배를 집어삼킬 것처럼 내 가정을, 내 아내를, 내 자식들을, 내가 다닌 교회를 은섭해 오겠지만 배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배를 삼키지 못하더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나를 못 잡아가더라고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2014년 한 해를 사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여름 캠프 때 이곳에서 만났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밤을 세워가면서 나를 지킨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날을 제가 기대해도 되겠지요. 예. 그래서 다시 만나서 여름 수양에도 옥수수 삶아 먹으면서 우리 밤새도록 그 이야기만 해봅시다. 아시겠지요? 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는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못난 저들을 찾아와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면서 인생의 험난 길을 걷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늘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시고 문제와 싸워 주셔서 오늘도 건장하게 주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방패가 되시고 주님이 안식처가 되셔서 이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교회 안에 또 우리 형제자매들 개개인의 가정 속에 사업 속에 마음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 배 안에 이런 파도와 풍랑을 주님이 잠재우시고 이 배를 무사히 건너편에 도달하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분과 함께 남은 삶을 사는 동안에 그 은혜를 입는 그 복된 삶을 주님 안에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